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동안 일주일간에도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여러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왔음을 고백합니다.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샘을 얻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맡겨진 본문 감당이 원하니 주의 성령님 말씀 속에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부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주도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럭비공처럼 그냥 향방 없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부터 9장까지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주권 속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조금씩 조금씩 전개됩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갈 것인지 불행한 방향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대 명령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이처럼 고생하며 생활해야 됩니까? 아담의 죄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저주와가 왔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대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가 이처럼 너무도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구원의 계획을 무시하고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뭐 요즘 소위 말하는 뭐 지구의 온난화, 뭐 환경 변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힘 있고 권력이 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인간의 통치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결정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사람들 계획하고 결심한 대로 절대로 흘러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익힌 히틀러가 또한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뜻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유럽을 또 아시아에 있는 동남아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또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보면은 인간의 최첨단의 무기, 권력, 그들의 전략이 뭐 세상 역사를 바뀌는 것 같지만은 그 전쟁을 승리케도 하시고 패게도 하시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한국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정세를 보면은 한반도는 벌써 공산화됐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론자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인간의 사주팔자, 뭐 이생의 운명대로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런 가르침에 빠져들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천지의 모든 것도 우연이 없고 인생의 모든 일을 태초 전이나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 체험하시고 여러분도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흘러오셨어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때, 정말 결정적인 때 내 뜻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작용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계시는 것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해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도 선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은 선으로 뒤바뀌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으로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졌더라 말합니다. 블레셋 3대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에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그 적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말합니다. 누구 편입니까 지금? 다윗과 그 추종하는 군사들은 블레셋 군인과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그런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해 나왔어요.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에 의해서 너무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이제는 번아웃된 것이지요. 트라우마 같은 충격 속에서 이제는 나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너무도 황당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자기가 물맷돌로 물리쳤던 이 골리앗 장군의 출신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1년 4개월 동안 잘 지냈어요. 그것은 아기스라는 그 왕이 다윗을 잘 보살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찾아가지고 너와 너를 따르는 군사들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너희 나라 이스라엘 치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다섯 방백의 군대가 아벡이라는 곳에 총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악지대 북쪽에 있는 그 고지대에 샘 곁에 진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이렇게 망명을 해왔는데 얼마나 난감한 상태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자기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싸워서 죽여야 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자기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참전해가지고 동족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 자신은 살고 동족들을 물리치는 반역 해결을 하게 된다면 그가 한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덮어지게 되고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우리 블레셋 아군과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과는 절대로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만약 다윗이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치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발일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말합니다. 그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왕과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절 전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군대 장관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왕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3000년 전에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때 어떤 결정을 아기스 왕이 내리게 됩니까? 9절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말합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전투에 가기를 원하나 나를 따르고 믿는 신하들이 이처럼 화를 내면서 극구 반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려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자신의 마음과 기대는 이것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전혀 180도 다른 방향의 결정으로 나게 됩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나가라는 것이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잠자고 있는 그때를 찾아가지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라.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야기 힘든 부분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원수의 나라로 망명한 것은 분명히 죄예요. 불순종입니다. 그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가 몸은 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적인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몸으로 벗어날 수 없이 피가 마르고 속이 타는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적극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장수들과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회복하시는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한 성실함과 인자한 선한 계획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의 꿈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너무도 어리석은 결정과 불순종으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성도들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달지라도 결코 그들을 파멸의 길에 가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두 번 실수하고 넘어지면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으로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처지에 빠지게 되면 강권적인 은혜 손길로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우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정말 떨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자비와 궁일 가운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늘 주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 깨뜨리고 엉뚱한 길로 빠지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근하심 끊임없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모든 것이 나의 전적인 책임인데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다 일을 저질러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아주 마음이 그렇게 강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해요. 내가 다 했는데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흉내 들게 되어서 살기가 힘들어하자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두려움과 욕심 가운데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로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살을 빼앗아가지고 왕궁에 데려와서 첩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희한하지요. 그 꿈속에 나타나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게 하시고 은과 금과 많은 물질을 주어서 그냥 스스로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내셔서 너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어리석은 생각에 그냥 빠져들어간 것이지요. 모든 것이 그의 생각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망신당할 위기에서 빠진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시편 13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이든 다 이루시도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깊은 물속에서도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이루시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이상한 나라에 사는 그 나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의 관계죠.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다 그냥 떠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욕심, 분노, 죄의 기질,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사건들도 그냥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계처럼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우리의 자유적인 선택과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실패나 고난이나 불순정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를 들면 아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시고 뜻을 보여주셨지만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맡기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욕심과 무지와 교만에 빠져가지고 무시하며 맘대로 살다가 이 불순종에 따르는 고난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전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모든 악한 것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인간의 선택에서 나온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하지만 대부분 10개라면 9개는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죄악의 휴증이 더해질 거예요. 고난과 시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온갖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해야 돼요. 문제나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세 사람이 저 아리조나에 있는 그랜캐년 가보셨죠? 그랜캐년을 찾았습니다. 그 수많은 협곡으로 이어진 이 광대한 이 광대를 보고 이 직업이 화가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야, 너무도 아름다운 차인 경관이다. 여기서 본 광경들은 차마 어떻게 내가 캠퍼스로 예술적인 재능으로 담을 수 있을까? 이렇게 광대하다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학자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솜씨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그냥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마지막 그 세 사람의 동행 가운데 카우보이가 있는데 이 카우보이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풍경이 이렇게 너무도 어마어마하고 멋지긴 한데 이 깊고 깊은 계곡에 내가 몰고 다니는 소 한 마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내가 소를 건질 수 있을까?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똑같은 사건, 풍경을 보고도 생각이 세 가지로 다 갈라지게 돼요.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계산과 이해관계로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걱정과 불신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대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고난 때 나는 여기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 라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막히는 그런 곳에서도 나 여기서 이제는 쫄딱 망했구나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더 좋아하지 않는 상황도 많이 겪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이 해치게 되고 좋은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서다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에요. 그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라도 온 한 대민족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 마음이 아파해도 자비와 궁일의 손길로 일으켜서 선한 길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내는 도가 되게 돼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던 친구의 적대감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때 그 사건이 나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상처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아, 내 인생 내 힘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병원에서도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이에 따라서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게 됩니다. 이 약을 따로따로 사용했을 때는 몸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쓸 때는 이것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화가는 일반인들의 눈에 전에 어울리지 않는 색을 다 모아가지고 물감을 짜가지고 믹스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뭐 어린이 장난인가 보이는데 그 그림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완성되면서 다 끝났을 때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요리사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소금, 뭐 베이킹 파우더, 뭐 여러 가지 마늘, 여러 재료를 하나씩 맛을 보면 전혀 입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맛이 돼요. 그러나 요리사의 손에 그 모든 재료가 하나가 될 때 아주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의 죄의 열매로 나타난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일을 통해서도 더 선한 길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이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어떤 남부군인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한 시라고 알려진 그 내용, 뭐 여러분 가운데도 들은 적이 있을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남북은 군인의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과거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고 그분의 손안에 새로 빚어지게 되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고 선한 등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무슨 일을 보여지든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다른 일들이 나타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죄 끝이야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과 불순종에 그 너무도 어이없는 경험을 해도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즉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천만이나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면 누가 우리를 가로막겠냐는 거예요. 한국에 세워진 기업 가운데 세계 최강 회사 1위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지금은 포스코라 부르는 포항 제철이 있습니다. 50몇 년 전에 저 포항이라는 그 해변가에 이렇게 포항 제철소가 건축이 됐어요. 당시 돈 한 푼 없는 정말 찌든 가난 속에서 사는 한국에서 엄청난 외자를 빌려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청탁을 또 압력을 받았답니다. 그 공사를 맡은 그 박태준 회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도 힘들어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힘든 상황을 설명했답니다. 나중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에게 진필로 사인해주면서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라. 네가 원하는 것 다 여기다 쓰고 내가 사인할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박태준 회장이 물론 아주 세계적인 기업가이기도 하지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편이 되어가지고 밀어주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못하겠냐 해가지고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하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박태주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포스코가 없다고 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 대통령이라는 한 그 힘을 얻어서 이 힘든 공사를 세계적인 기업을 완성해 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면은 가로막는 자가 사단의 세력이든지 권력자가 되든지 국가이든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육신의 연약함과 주의 기질이 엉뚱한 블레셋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된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취소할 수가 없고 구원의 은혜를 다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되지 않는 일에 계속 마음과 생각이 집착하게 되면은 안 되지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났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하려다 보면은 남는 것은 후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한맺은 삶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실패도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받아들여 어려워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때로 되지 않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교류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지 믿습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문제를 극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